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 즉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지금 계속 이 음식에 대한 문제를 좀 거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은근히 마음이 상할 때, 은근히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를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한번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은근히 마음이 상할 때 첫째는 음식에 관련해서요. 음식에 관련해서. 여러분 음식 갖고 마음 상하면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안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경험 많이 해봤는데. 예, 그 있잖아요. 그 음식 자기들끼리만 시커 먹고 난 안 주고 막 그런 거. 그럼 괜히 이렇게 꽁 해갖고 이렇게 마음 상하고 그런 거 없으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데 첫째는 한 입 먹으라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예상 외에 많이 먹을 때, 예, 그때 은근히 마음이 상한대요. 은근히 마음이 상하고요. 또 한 번, 하나는요, 아무리, 예, 아무리 달라고 졸라도 끝까지 안 줄 때, 예, 그때 은근히 마음이 상한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안 먹는다고 했다가 다 준비해 놨더니 허겁지겁 먹을 때, 그때 은근히 마음이 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 이렇게 찜해놓은 고기 있잖아요. 고기를 이렇게 굽다 보면 찜해놓잖아요. 이건 내가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찜해놓은 고기를 남이 먹을 때 예, 그걸 얼른 잡아서 이렇게 먹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은근히 상한대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업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의 복음적 일, 복음적 사역,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진행을 하는데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음식 문제로 인해서 곤란한 일을 겪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애매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관계의 어려움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집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열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갖는 열망,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받는 거예요.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해요. 중간에 뭐 타락을 한다든가, 중간에 마음이 막 변심이 된다든가, 중간에 막 엉뚱한 생각해서 뭐 다른 거 막 욕심을 낸다든가, 자리 욕심내고, 정치 욕심내고, 뭐 돈 욕심내고, 만약에 중간에 그러면, 망가진 목회자 아닙니까? 예? 만약에 저도 그렇다면, 너무 무서운 거 있지요. 저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제일 큰 소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줄곧 주님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주의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엉뚱한데 마음 뺏기지 않도록 예? 마음 뺏기지 않도록 정말 복음 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업에 끝까지 쓰임받는 주의 종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란 말이지요. 가장 큰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의미 없는 삶이죠. 생각해 보세요. 전혀 하나님께도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조차도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거지요.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14장은 먹는 이야기들의 줄을 이룹니다. 예.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들을 먹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아닌가 하는 것이요.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렇게 일반 시중에 통용되는 일반 시중에 돌고 있는 이 고기 덩어리들은 대부분 다 제사의 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왔거나 아니면 쓰여졌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뒷돈 거래를 통해서 이것들이 다 시중에 판매가 되고 또 이렇게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민이 빠진 거죠.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큰 이견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예. 문제는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비판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굉장히 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겼어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너보다 강하게 가졌으니까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는데 믿음이 강한 자는 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대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해요.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이해해 주면 되거든요. 아, 그분은 아직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니까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봐. 믿음이 성장하면 알게 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문제는 아닌데요. 그런데 아, 어떻게 그렇게 하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거지요. 매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 강한 자로서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일이다, 뭐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상대방을 비판하는 그 일은 굉장히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남의 말 함부로 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 하지 마세요. 하고 싶어도 꼭 참으세요. 이를 악물고 참으세요. 나오는 순간 죄 짓는 거예요. 나오는 순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스크래치 된 거예요. 예?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죠. 그런데 내 영혼이 스크래치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여기저기 찢기고 여기저기 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비판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죠. 서로 다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업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견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 먹는 것 때문에 이미 갈라졌어요. 그리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업을 함께 세워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가려면 먼저 형제들을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가려면 형제들,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우는 자.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끌어내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기 위해서. 13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죠. 그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아름답게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되어질까요? 아멘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즉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세워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그들을 끌어내리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거치는 돌을 만들고 부딪히는 돌을 만들어놔서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만들면 하나님의 일은 멈추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양정교회도 거치는 돌을 만들고 부딪히는 것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한다면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양정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형제를 세워주는 거예요. 교우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호 못났어도 세워주는 거예요. 부족해도 세워주는 거예요. 자꾸 세워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형제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접근이요. 첫째는 우리가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소극적인 면입니다. 소극적으로 행해야 될 일과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소극적인 면에서는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얘기해요. 13절에 보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이 부딪힐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했다면 나의 행동이 결국 부딪힐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거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는, 장애가 되는 행동을 했다고 함으로써, 그래서 그 형제가 그거에 걸려 넘어졌다면, 나의 행동은 결국 거칠 것이 되는 거예요. 거칠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이거예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형제들이 나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전화가 자꾸 울리지요. 이제 비도 그쳤는데 폭풍도 지났는데 전화 올 일도 없을 텐데 자꾸 이렇게 전화를 하네요. 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어쨌든 형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형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아픔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 여러분, 디딤돌이 있고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나는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디딤돌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줘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특히 바울은 이 말씀을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분명히 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믿음이 강한 자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장하는 사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된 자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항상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요, 믿음이 강한 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된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참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참아내는 거.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자유는 흔히 이야기하는 방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라, 뭐, 내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절제된 자유, 즉 사랑을 전제로 한 절제된 자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때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아내는 거, 그 안에 기쁨과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거, 이것이 자유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사용할 때 꼭 질문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자유를 취하는 행동이 혹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형제를 세우는 일인가 하는 것을 늘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자유가 행동이 자유로운 그 행동이 혹시 형제를 넘어뜨리는 일인지 형제를 세우는 일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지만 혹 나의 그 자유한 그 행동이 결국은 상처,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떤 거냐면 형제를 세우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된 자유를 사용하되 사랑이 전제된 사랑이다. 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나도 구원받은 자이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도 구원받은 형제예요. 결론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또 담배를 피는 일들 이런 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자체는 죄 짓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옥 간다고 말하는 건 조금 무리가 돼요. 흔히 영화를 볼 때요. 영화를 볼 때 그런 영화 있잖아요. 18세 관람, 이상 관람가. 또 18세 미만 관람 불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화를 보고서 그것이 사실인지 허구인지 분별할 능력이 있는 연령이 되어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연령이 되기 전에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허구인지 사실인지 분간도 못하고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8세 이상 관람가 또 불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것이 악영향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화들은 대부분 어떤 영화예요? 폭력물, 음란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되면 결국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법으로 금지해야만이 되죠. 그렇죠? 법으로 금지해야만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자유라고 다 허용해버리면 청소년들은 완전히 정신세계가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지 허구인지조차도 분간할 수 없는 연령에 그 영화를 접하다 보면, 그 폭력물을 접하고 음란물을 접하다 보면 결국은 아이들은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방종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또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자유가 내 형제를 근심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한한 책임감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된 이상,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어떤 책임감이 주어냐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혹 그들이 내 행동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 잘못된 말로 인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되면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물도 함부로 마셔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뭐지요? 아이들이 쉽게 따라하기 때문이잖아요. 쉽게 따라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거지요. 마찬가지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야 돼요.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말도 해서도 안 되고 늘 조심스러워야 돼요. 한번 할 이야기도 한번 걸러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21절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어떻다? 아름다우니라. 오히려 그렇다는 거예요. 혹 그 일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게 되는 것보다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아름다움이 되느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 내 행동이 형제를 거리끼게 만든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가장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도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으므로 아니함으로 형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화평한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화평한 일인지 어느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먼저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것이 뭐냐? 화평을 추구하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즉 한마디로 상대방의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도 상당히 애를 씁니다. 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 때문에 저가 하는 모든 일이 덕을 세우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예. 그래서 애씁니다. 예, 애써요. 이번 주간은 기도 주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떤 이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대상자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웃의 그 가정이 평안한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하고 또 오늘 플러스 원 관계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 이웃의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결국 오늘 기도하는 내용은 이웃의 유익이고 이웃의 영적인 유익, 영적인 첫 걸음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라며 축복하는 날이지요. 하셨지요? 예,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나 때문에 상대방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화평한 일과 덕을 세우는 일들이 풍성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가려면 우리의 삶의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여기 이 안에 계신 여러분들 다 같이 성장해야 할 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성장해야 될 사람이고 여러분도 성장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언제나 가려져 있는 나라예요. 비밀의 나라예요. 사진 한번 좀 이제부터 좀 몇 가지 사진을 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새벽 4시에 출발해서 9시 반인가 통일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전망대를 도착을 해서 북한 땅을 얼마나 날씨가 깨끗한지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정한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마음에 뭔가가 얹혀있는 느낌이에요. 저 북한 땅이 저렇게 가까이 보일 줄 몰랐어요. 제 마음에 얹혀있는 느낌. 저도 그랬어요. 내내 마음이 얹혀 있어요. 가슴이 아프죠. 다음 장면. 전날 따라서 태극기가 얼마나 저렇게 깨끗한지 하늘 보세요. 구름 한 점이 없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예,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다음 장면 보죠. 북한 땅이에요. 예, 바로 건너편에 강 건너 460m. 460m 떨어진 곳이 바로 강 건너가 예 북한 땅입니다. 뭐가 다음 바로 북한 땅이 더 바라보이는 그곳에 앉아서 예, 기도회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고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다음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저 표정이 뭔가 그 많은 것을 포함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 땅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손을 뻗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유정환 전사님 저렇게 있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졸고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손을 뻗고 저 땅을 바라보면서 바로 저 앞에가 북한 땅이거든요. 저 앞에 보이지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 저렇게 손 뻗고 이렇게 손가락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손을 뻗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모습만 봐도 이 감동과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제가 사진을 준비해왔어요. 또 다음이요. 예, 제 사진이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이요. 우리 예, 김장로님 또 같이 계신데 또 손을 잡고 저렇게 간절히 저 사진이 제가 마음이 너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좀 나눠보려고 저희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북한의 그 굶주린 백성들 수해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백성들 지금도 억압과 착취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같이 손을 잡고 맞잡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저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또 다음이요. 너무 감동적인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실향민들이 자신의 고향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이 생각나는 대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여기에는 우물이 있었고 내 우리 집은 여기 있었고 교회는 어디에 있었고 뭐 어디에 뭐가 있었고 이런 것을 이만한 자그마한 곳에 자기의 집 약도를 그려놓았어요. 이것이 사라지기 전에 잊혀지기 전에 그것을 기억나는 대로 했어요. 참 놀라운 것은 곳곳마다 그 그림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교회였어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저 수많은 그림들이 붙어있는 거예요. 요만한 거에 다 타닥타닥 붙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실향민들이 정말 자신의 고향을 생각해서 붙여놓은 것들인데 그 그림에 대부분을 보니까 그 그림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와,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다음, 그 그림입니다. 자신의 고향집, 다음. 다음이요. 인공기입니다. 인공기. 바로 앞에 이렇게 인공기가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요. 인공기가 있고 그 옆에는 태극기가 이렇게 있고 인공기가 있고. 그냥 저희들이 지금 DMZ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DMZ에 들어가고 바로 170m, 한 200m 바로 앞에 놓고 지금 DMZ 안에서 사진 촬영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이요. 여기가 이제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마지막 우리나라 마지막 역입니다. 도라산 역이고요. 마지막 역이고 이 바로 이 다음 역이 개성역입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성역까지 지금은 못 가요. 예,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평양까지 이렇게 가도록 신의주까지 가도록 그래서 유럽까지 가도록 연결되어 있는 예, 그 길이 연결이 돼야 돼. 북한만 연결만 되면 유럽까지도 연결되는 예, 그곳에서 저희들이 방문하며 기도하고 다음 예, 다음 자세가 너무 재밌어서 한번 웃자고 한번 예, 망원경을 보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저렇게 재밌어서 예, 그 다음요 예, 임진각 임진각도 가고요 그 다음요 예, 이제 마지막 DMZ 안에 있는 도라 전망대에 올라가서 마지막 저희들이 보고 같이 기도하고 예, 다음 예, 도라산역 그 다음요 예, 여기 개성 시내입니다 개성 시내 예. 개성시내 높은 건물도 많고 예,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제 이제 마지막 이제 저녁 식사는 제 동기 목사가 우리 팀들을 섬겨주셔서 맛있는 저녁 식사까지 하고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예, 예,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죠. 그만하죠.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딜까요? 대한민국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저 북한 땅 지금도 김정은 정권 살인 정권에 의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북한 땅 또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다시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어쩌면 지금은 억압과 착취로 무너져 있는 것 같고 망가져 있는 저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아니하고 저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있고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에 이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동방의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제가 새롭게 느꼈던 것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실향민들에게 자신의 고향을 생각나는 대로 그리라고 했을 때 그 중심을 잃었던 것이 어디였냐면 교회였다는 것이 저는 과히 놀라웠어요. 저건 크리스찬들만 작업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 기독교인들만 저걸 작업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실향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업을 해놨을 때 보니까 교회가 중심을 잃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은 정치적인 사상적인 것에 의해서 저렇게 분단된 현실 앞에 아픔의 현실 앞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도 저 땅을 사랑하고 있고 회복시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어제 통일기도 투어를 다녀오면서 하나도 피곤해하지 않아요. 15명 모두가 하나도 피곤해하지 않아요. 4시에 출발해서 밤 12시에 도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자동차를 타 이동하면서도 불구하고 다들 마음속에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뜨거운 열망들이 있고 저 땅을 향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사명감을 발견하고 그래서 저 땅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열정들이 회복되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했고 다만 아쉬웠던 것은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우리 양정교회가 부산이지만 정말 남한의 제일 땅끝이지만 그래도 이 사명 놓지 아니하고 이 사명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저 분단된 현실 앞에 무너지고 다시 평화통일의 때가 되었을 때 그래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지 우리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지. 이 거룩한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요구되어지는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반드시 맺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만드는 특징이 뭐냐? 그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의, 평강, 희락.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옳은 행동. 또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평과 화목의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화평과 화목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낮추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높이면 평강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깨어져요. 아파요. 누군가 분명히 상처를 받아요. 누군가 분명히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평과 화목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낮추는 상태. 그 상태가 곧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의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희락이지요. 기쁨이지요. 기쁨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 기쁨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기쁨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지배하심으로 내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져가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가려면 믿음을 따라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행동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그저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즉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참아내고 이거예요. 우리의 삶은 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22절부터 2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믿음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만약 무엇을 먹을까 말까를 의심하게 된다면 먹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을 따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심의 거리낌, 신앙의 양심의 거리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표현은 뭐냐면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신앙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과 함께 양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굉장히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나는 형제와 자매들을 부지런히 세워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을 따라 행동하면 결코 후회 없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